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박재은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청신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박재은 교수님께서 대역전 활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 안에 잘 박아내려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말씀이 외치면 함께 외치고 말씀이 침묵하며 함께 침묵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중신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운동.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스포츠는 종종 역전극이 나오죠. 역전극은 종종 나오는데 대역전극,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대역전극은 가끔, 아주 가끔씩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스포츠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모두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생각해 봅시다. A팀과 B팀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요, 시작하자마자 5분밖에 안 됐는데 한 골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대0이 돼버린 거예요. A팀이 한 골을 넣은 거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한 골을 더 먹혔어요. 그럼 이제 몇 대 몇입니까? 2대0. 예, 잘 따라오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2대0입니다. 2대0이에요. 2대0이니까 그래도 한번 뭐 전반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열심히 또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골을 더 먹었어요. 그럼 몇 대 몇입니까? 3대0이 돼버린 거예요. 패색이 짙죠. 축구에서 3대0은요, 진짜 뒤집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 B팀의 주장이 막 그냥, 야, 한 번 더 해보자. 아직 전반전이잖아. 어? 야, 지금 포기하면 되겠니? 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반전이 끝나기 3분 전에 한 골을 넣습니다. 뭐,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예, 한 골 넣어가지고 이제. 3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대1이 돼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전반전이. 그러니까 뭐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B팀은 이제 사이가 올라간 거죠. 야, 우리 할 수 있다. 이제 45분 이제 후반전이 남았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3대2 되고 3대3 되고 역전까지 가능할 거다. 으쌰으쌰 아마 감독이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 지금 뭐 스코어는 밀리지만 경기 내용은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죠. 드디어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1분도 안 됐는데 한 골을 더 먹어버렸어요. 4대1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좀 공감을 하시네요. 요즘 이제 좀 4대1. 4대1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몇 명 공격수는 이거 안 되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축구는 뭐예요? 기세거든요. 해봅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드디어 한 골을 따라붙었어요. 4대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를 타기 때문에 또다시 밀어붙여가지고 드디어 4대3. 이제 한 골 남았어요.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스코어에서 4대 1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끝나기 5분 전에 드디어 4대 4. 그리고 나서 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여튼 4대 4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끝나기 1분 전인데 진짜 극장 골이 나왔는데 누가 넣었을까요? A팀, B팀. 그렇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역전극이 좋아요. 맞아요. B팀이 드디어 극장 골을 넣어가지고 4대 5로 대역전. 여러분, 이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종종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대역전극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냥 잔잔하지 않아요. 언제나 역전과 또 역전과 또 대역전과 또 대역전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말씀 안에 대역전이 벌어지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폐색이 짙죠.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 끝났구나, 4대 0이야, 5대 0이야, 나 이제 아파, 나 지금 망했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못 갔어, 이러고 이렇게 폐색이 짙을 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역전을 주시고, 또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 다시 역전을 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얼마나 이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8장을 이해하려면 언제나 맥락을 따져물어야 되거든요. 왜 8장이 시작되었는가의 문제겠죠. 그럼 여러분, 8장을 이해하려면 몇 장을 이해해야 될까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죠. 7장을 이해하면 되고, 7장을 이해하려면 6장을 이해해야 되고, 6장을 이해하면 쭉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해를 해야 8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분위기만 보면 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요약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하면서 드디어 하늘로 예수께서 올라갑니다. 이게 1장 내용이고요. 2장에 가면 드디어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분위기는요 되게 좋습니다. 이겨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긴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2장,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 2장 14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취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사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였는데, 와, 이 설교를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좋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장에 가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든 사람, 그러니까 이 못 걸어요, 평생 못 걷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버려요. 막 여러분,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도행전 1장 분위기 좋고요, 2장 성령 강림 설교,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그냥 막 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으니 나는 너에게 이걸 준다 하면서 일으켜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또 설교를 합니다. 막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막 성령에 충만하여 막 설교를 막 하는 분위기. 굉장히 좋죠. 너무 막 이기고 있어요. 한 골 넣고 막 두 골 넣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물론 5장에 가면 조금 삐끗합니다. 5장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속여가지고. 거기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 나오지만, 5장 12절에 가면요, 사도들이 또 표적을 일으켜요. 표적. 왜냐면 말씀은 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네르게스인데, 에네르게스를 영어로 바꾸면 액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액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5장의 내용이고요. 막 분위기 좋습니다. 막 표적과 이적과 막 기적이 막 벌어져요. 6장에 가보면 일곱 일꾼을 택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세우죠. 직분을 막 세웁니다. 드디어 7장. 와, 여러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또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진짜 뛰어난 설교자들이 뛰어난 설교를 막 골을 막 넣어요. 막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막 쭉쭉쭉. 7장. 근데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좀 삐끗했지만 6장, 7장까지는 그러나 분위기가 좋고요. 성령이 이기시고 막 말씀이 드러나고 막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막 드러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장을 공부할 텐데 7장 막바지에 가보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54절이거든요. 7장 54절에 가보면 이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7장 54절에 가보면 막 이상한 동사가 나오는데 막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간다. 여러분 이 가라 보셨어요? 죽일 놈 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를 간다는 표현은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스데반을 향하여 막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57절에 가보면 7장 57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와 이제 58절에 가보면요 이제 진짜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임산부가 계신다면 이거 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하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내쳤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꽤 높아요. 최소 2, 3미터란 말이에요. 저 2, 3미터의 성에서 떨어뜨려버려요, 사람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이렇게 이를 간다? 무슨 피가 터진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나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8절에 가보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버리고 와 여러분 돌로 치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 학시딤이라고 해요. 정통파 유대인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돌을 들어 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자갈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을 때 던지는 돌은 이렇게 큰 짱돌이에요. 이 돌이 이렇게 커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스치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는데 피가 터지는,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서부터 피가 등장하고요. 그럼 피라는 게 뭐예요? 피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로운 거거든요. 피는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분위기를 압도해버려요. 폭력, 잔인, 19금. 영화 등급을 만드는 사람들이 19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선정성도 있겠지만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 폭력적이냐에 따라 19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도행전이 19금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58절에 가보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59절 또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성경의 반복적인 표현들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계속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그냥 부르짖었겠어요? 막 피가 터졌겠죠. 이따만 돌을 맞았으니 계속 맞으니 여기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땠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쳐지고 그 큰 짱돌로 맞아 피가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놈은 죽어도 싸. 스데반 이상한 설교를 했어. 신성 모독이야. 감히 지가 뭐라고. 왜냐하면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데반이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 얘기하니까 저놈은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마땅히 죽여라. 이러면서 분위기가요. 급반전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와, 이제 망했구나. 축구로 치면 이제 전반전인데 10대 0이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끝났구나. 패색이 짙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전극을 펼쳐나가시는가를 좀 보면 오늘의 핵심이겠죠. 그게 한번 봅시다. 8장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겨요. 잘 죽었다 저놈 이렇게 된 거죠. 드디어 그날,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돌아가셨을 그날, 그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는데 무슨 박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큰 박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본문은 초대교회 배경이에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디오클레이티안이라는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냥 박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라는 책들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사는 이렇게 바퀴가 컸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 우리를 잡아 죽이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차원으로 어떻게 했냐면 고문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고문한 게 아니라 로마 시대는 신체 훼손 고문을 했어요. 반드시. 기본으로 눈은 뽑고, 기본이 이게 눈 다 뽑아버리고 귀 다 잘라버리고 막 팔 다 잘라버리고 그냥 거의 반죽음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왜냐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도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인데 그분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사자굴에. 사자를 몇 달을 굶겼는 줄 알아요? 두 달 이상을 굶겨요. 그러면 사자가 두 달 이상을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아작아작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화형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는 큰 로마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다가 십자가를 삥 수만 가지를 둘러놓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한 명씩 달려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인공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인간 조명. 사람들이 다 불에 타면서 막 타면서, 여러분 이것을 자결통이라고 해요. 자결통.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프다고 하는 자결통. 몸을 불이 붙어서 타는 고통. 그러니까 막 스크림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니까 막 로마 시대가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던지. 막 난리가 난.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작은 박해도 아니었어요. 큰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이 8장 1절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만약에 지금도요, 만약에 과천에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도망쳐 버리겠죠. 그냥 도망치겠어요? 자기가 일구은 모든 이 자기 집과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분위기가 안 좋죠. 이때 아마 밀고자도 많았어요. 밀고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으로 숨었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또 색출한 사람도 있어요. 색출. 친일파처럼. 그래서 막 로마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저기 밑에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서로 색출하고 밀고 하고 밀정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2절.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었죠. 왜냐면 스데반을 장사하려고. 스데반이 아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형체겠죠. 돌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스데반을 잘 찾아가지고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더라. 여러분, 성경은 다 의도적인 배치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큰 박해라고 하는 크다가 나와요. 크다. 이 크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큰 박해가 있고 2절에 가보면 크게 울다, 한 슬픔이 있고 막 꺼이꺼이 울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끔찍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잡아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도 딸 둘인데요. 제가 큰애가 중3인데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두 딸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걔들이 돌에 맞아 죽었고 이러면 아빠로서 저도 크게 울겠죠.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도 죽었다더라. 예수 믿고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더라. 막 분위기가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전반전도 안 됐는데 지금 막 10대 0, 막 100대 0이에요. 지금 막. 완전 망해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3절에 보면요. 참 독특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표현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는 표현. 성경에는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원어를 따져보면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걸 뜻해요.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대역전을 할 수 없는 그 방심할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계속 착출하고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적으로 다 집어넣을까? 그리고 막 뛰어난 헌터들, 사냥꾼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헌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막 그 사울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다니고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잔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예요. 막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사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색출하고 마치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과 싸우면서 이 유대인들이 다 숨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밀고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안네 프랑크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어디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멸하기 위하여 각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아,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리해 봅시다. 이 사도행전의 분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확장되며 많은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자 수가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도를 따라가는 순종자들이 점점 허다하게 많아지는 이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7장 마지막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고통받고 이를 갈면서 사람들이 달려들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폐색이 짙어지죠. 정리해봅시다. 8장 1절 금박해가 있고요. 다 흩어져버리고요. 크게 슬퍼하고 울고요. 결국에는 잔멸하여 옥에 넘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도행전 8장 3절까지만 보고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패배주의에 빠질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만 받고 끝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대역전 활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슬퍼하고 모두가 이제 끝났구나, 전반전에서 10대 빵으로 끝났으니 이제 끝났구나, 후반전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대역전극을 즐겨 하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역전극이 벌어지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8장 1절, 2절, 3절까지가 한 문이에요. 문짝. 그럼 여러분 문을 열려면 이게 문을 열면 문에 거기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벽에 붙어 있는 거. 경첩 아시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경첩이 있어서 이렇게 닫고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8장 1, 2, 3절이 한 문이고 경첩이 있고 그 다음 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이쪽이라면 4절, 5절, 6절, 7절, 8절이 이쪽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문짝 구조라고 하는데 경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1장 1절, 2절, 3절이 4, 5, 6, 7, 8절에서 다시 역전이 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 기독교가 다 흩어져 버렸구나. 원래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야 교회인데 원래 모여야 되는데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짐을 통하여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두루 다니게 만든 거야. 왜 두루 다니게 만들었냐면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사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사마리아를 왜 싫어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굳이 삥 돌아갔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유대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유대 역사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그 아수르가 이방 족속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전혀 모르는. 그럼 이 아수르가 유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주둔지, 아수르의 주둔지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의 이방 군인이 들어왔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인해가지고 소위 혼혈족, 그러니까 아수르와 유대인들의 혼혈민족이 많이 탄생됐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들은 혼합주의인 거예요. 혼합주의. 쉽게 말하면 일본 시대 때, 식민지 시절 때 일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일본 애를 낳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마치 저 필리핀에 가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필리핀 여자들을 막 해가지고 임신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혼합주의로 봤어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와 만나 결혼한 놈들, 저 더러운 혼합주의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나쁜 놈들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놀랍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를 만들고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게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즉 복음이 어찌 보면 더 흩어지게 된 거죠.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거 교회가 망했구나. 이거 교회가 다 모였었는데 이게 다 흩어져 버렸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이거밖에 안 주고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크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막 이런 잔멸하는. 근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신앙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편만해질 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의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맨날 불평불명. 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큰 박해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버려서 신앙을 하게 만드는데 뭐냐면 흩어짐을 통하여 두루 다니게 만들고요. 흩어짐을 통하여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만들고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만들고 6절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드디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경첩 구조입니다. 즉 2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어요. 울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예수 믿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 예수께서 믿으면 나도 잡아 죽이고 나도 옥에 갇혀지고 그러면서 막 분열됐을 겁니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졌겠죠. 만약에 이 중심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차원으로 잡아 죽잖아요. 그럼 아마 여기가 분열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걸 지지하고 누군가 지지하지 않고 누군가 싸우고 누군가는 흩어져 버리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울고 색출 작업하고 서로 모략하고 암살하려고 노력했던 당시에 6절에 가면 한 마음으로. 그럼 이 한 마음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4절에 가봅시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이라는 성격이 뭐냐면 복음은 언제나 모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5절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이분 자체가 화목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언제나 분열되고 슬퍼하고 때로는 색출하고 야 그리스도인들이 저기에 숨어있다더라 이렇게 서로 분열됐던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모으게 만들고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이 병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간다는 이 나가다, 나가다라는 동사는 3절에 무슨 동사와 대비될까요? 찾아보세요. 나간다의 반대는 옥에 갇힌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혀지고 옥에 넘겨져서 옥에 갇혀져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역전을 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고 두루다니게 만들고 사마리에 들어가게 만들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화목의 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드디어 죄인들의 특성,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대역전을 벌이냐면 8절에 가봅시다. 8절이 대역전의 핵심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본문이 자꾸 크다, 크다, 크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큰 박해를, 큰 슬픔을, 큰 옥의 갇힘을 이 모든 대역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들 참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삶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삶은요, 딱 8장 1절, 2절, 3절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큰 박해가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며,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며,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총신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재학생인데, 그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그러면 대학생들을 만나면요. 제 앞에서 늘 울어요. 특히 여대생들. 여러분 여대생들은 왜 울까요? 저를 만나면. 이거는 100%입니다. 이별이에요. 이별. 100%입니다. 이거. 근데 그냥 이별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차였어요. 세상에는 나쁜 오빠가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애를 잘 하면 좋겠는데 차고 이러니까 막 이별해가지고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 총신대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에요. 왜냐면 다 세례교인들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얘기는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주일마다 이렇게 대예배 속에서 기도하시고 이러시는데 집에서는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 장로인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분열이 걸려버려요. 정신분열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음이 안 모아지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나는 예수를 믿기 싫어요. 기독교는 개독교예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닐래요. 이러면서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계속.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때만은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인데 긴팔을 입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100%거든요. 왜 긴팔 입고 와요? 제가 긴팔 입고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걷어봐. 걷잖아요. 자의 흔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세례교인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삶이 무너졌으니 슬프니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러니까 자해하고 자살시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크게 울죠. 3절 사울이 교회 잠물었을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그러다 옥에 넘긴다. 이 옥에 넘긴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감옥 생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죄의 노예로서 오늘도 예수는 믿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또 죄를 짓고 이 끊을 수 없는 죄 마치 옥에 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라고 하는 옥에 빠져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큰 박해를 주시고 왜 우리한테 큰 슬픔을 주시며 왜 이렇게 계속 잠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놓이시는가?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판으로 대역전극을 펼치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일희일비해요. 좀 좋으면 너무 좋아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좀 슬프면 아주 그냥 지하에 빠져버려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는 제 막내딸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싸웠는데 왜 싸운 줄 알아요? 아우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려야겠다. 휴대폰. 우리 딸이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딱 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왼손에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치카치카 해요. 이걸 보면서 치카치카 해요. 거기가 괜찮아. 근데 이걸 들고 세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체리나 야 너 좀 내려놔라. 근데 이걸 하고 또 이걸 들고 또 볼일을 봐요.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 보면서 밥을 먹어요. 이걸 갖고 또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뭘 알아? 이러고 똑 들어가 버리더라고. 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전극을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4절에 가보면 맞아요. 흩어진 것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폐색이 짙지만 하나님은 두루 다니게 만들고 흩어지니까 두루 다니게 만들죠.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만들고 6절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우리를 큰 성의 8절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실 그 대역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물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과 저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힘들죠. 여러분들 삶을 뭐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하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8절 그 성 여러분 성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냥 성도 성이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성령에 관하는 성전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성. 그러면 이 성이 지금은 파괴되고 잠멸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 성전, 거룩한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성, 우리의 몸은요, 죄로 가득 찼지만 이 우리의 성은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부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서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오실 것을 있을 것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쉽지 않죠. 오늘도 계속해서 내 안에 8장 1절 2절 3절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은 언제나 4절 5절 6절 7절 8절을 기대하면서 그 나의 삶과 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몸에 큰 기쁨이라고 하는 대역전이 반드시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전반전이 끝났지만 락커룸에 들어가서 졌지만 이미 졌지만 앞으로는 이길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표정을 좀 펴보세요. 뭐 벌써 뭐 끝난 것처럼 큰 성의 기쁨이 있게 될 그 대역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사시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흩어지고 큰 박해가 있고 큰 슬픔이 있고 잔멸당하고 점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역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음을 통하여서 두루다니게 만들고 흩음을 통하여서 돌아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하여 흩어진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을 만들고 그리하여 큰 슬픔과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사도행전 8장 1, 2, 3절의 맥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역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순간 4절, 5절, 6절, 7절, 8절의 맥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음의 선포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곳관을 채워주시고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물질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 돈 문제에 관련돼서도 대역전 활극을 펼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은 무너져 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역전 활극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